예, 창세기 마지막 부분 제 이야기 됩니다. 유다와 타마르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타마르는 그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데, 예, 이제 타마르가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이를 가지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좀 뒤죽박죽의 엉망진창의 집안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유다 가문의 이야기로 밝힙니다. 유다 가문이라고 하면 뭐 왕가죠. 다윗 가문이 나온 집안이고, 결국 나중에 그 뭐 남유다, 예,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질 때 그 남쪽을 거의 차지하고 있던 부족이 유다 가문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가 왕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간에 그 유다 가문 이야기로 밝힙니다. 그 윤리적으로 볼 때는 엉망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성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엉망이지만, 그때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 타마르의 그 지혜로움과 여인의 지혜로움과 강인함과 또 유다의 관대함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왜 관대하냐라면은, 그 유다에 대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관점이 기존의 율법보다는 훨씬 더 넓게 보이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 타마르를 뭐 죽이려면 죽일 수 있죠.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결정권 유다에게 있었습니다만, 유다는 타마르의 그 지혜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그 기존의 율법보다 타마르의 행동을 더 넓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책 안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서 그 율법을 말하는 뭐 레위기라든지 탈출기 후반의 책이라든지 뭐 신명기 같은 걸 보면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그 에피소드들 안에서는 그 율법에 반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성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 하느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저런 관점이 구약 성서에서는 반대되는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요셉 이야기와 그 유다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조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라고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가 나온 가문에 대해서 살피고, 창세기에서 살피고 넘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유다도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결국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솔로몬의 위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근거가, 근거를 창세기에 두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고 솔로몬도 위로 형들이 엄청 많았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스라엘의 최고 시절을 구가했던 두 왕의 자리 차지에 대한, 그 왕좌의 차지에 대한 합리화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요소도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이야기들 안에 끼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의문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왕가 이야기치고는 그 권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혈통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이방인 여인과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모습,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심지어 며느리도 이방인 여인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왕가 이야기즉, 그러고 뭐 어떤 윤리적인 시선으로 볼 때도 조금 떨어진 이야기들이 여기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전개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성서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가나 그 속의 인물이 구약 성서 책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뭐 사울 이런 사람들이 정서의 중심인물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인물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은 자신들을 완전히 숨긴 건 아닙니다만 살짝 숨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인물 집단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인물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제 집단이 이 구약 성서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그들이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레위 지파의 가장 첫 번째 인물,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가장 중심 인물 바로 모세죠.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래서 모세가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실질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제 탈출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출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20장까지는 좀 재밌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소설식으로 전개되죠. 이집트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탈출에서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까지의 시간적인 사건이 그 1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고, 탈출기 20장에서 40장까지는 중간에 조금씩 시간적인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묶어서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법과 그 법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탈출기에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시나이 산에서의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이게 구약의 중심입니다. 나중에는 이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을 살면서 계속 갱신하고 갱신하고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은, 제가 이제 성서 이야기하면서 개론으로 말씀드렸던 이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에서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거듭났다면 좀 이상한 제 표현이고요. 이제 인간들이 신을 무서운 신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하느님을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한 단계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난 중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시간이 이제 복음의 시간이 되고요. 그 계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은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그 정의로운 하느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십계명조차 없고 그 하여튼 기득권의 인간, 신을 등에 진 인간이 지 마음대로 신의 모양을 이렇게 바꿨다면, 이제는 십계명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네가 왕이든 귀족이든 아무렇게나 살인할 수 없다. 네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남의 아들을 탐내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웃의 가난한 남자의 땅이나 재산이나 아내를 이렇게 갈취할 수 없다라고 그 계명을 통해서 완전히 못 박아놓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인간이든 이 계명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하느님을 훈중하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말까지도, 그 모든 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무서운 하느님에 비해서 훨씬 더 정의로워지시는 거죠. 어쨌든 이 십계명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결국에는 한 가지로 복음에서는 수렴이 되게 되죠. 십계명이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의 계명, 사랑하라로 모아지면서 이제 뭐 이런 논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에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탈출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출기라는 시대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그 제국의 파라오들이 지금으로 친다면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장 강력할 때 정복을 일삼아서 이집트가 지금 이란 땅까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거기까지 그들의 세력이 이르렀고, 그렇게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세력이 이루었으니 중간에 있는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연히 이집트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 시대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인물은 백성과 땅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뭐 그런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동력과 뭐 생산성, 분배를 파라오 입맛대로 기득권의 파라오 밑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입맛대로 다루어지던 시대죠. 그래서 조세 정책도 파라오가 마음대로 정했고 백성을 마음 내키는 대로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 결과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생산 집단의 그 생활은 더 빈곤해져 갔겠죠.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을 것조차 사라지는 시기. 그래서 그런 이집트 제국 내에서의 불평등의 심화가 빨라지고 경제 상황도 나빠지면서 뭐 이를테면 백성들의 불만이 계속 넓게 퍼지고 반란의 가능성도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집트라는 제국은 신속하게 기득권들은 신속하게 이념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그런 자신들의 그릇된 체제,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백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감추어야 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이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종교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신이 백성의 염원을 전체 백성의 염원을 대변하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이러한 특권 계급의 이익을 은근히 대변하는 도구화 되어 있는 종교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락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제국의 종교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나이산 계약 이전까지 정의로운 하느님이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이 안 그랬던 적이 아직은 없었던, 인간의 욕망대로 신이 여전히 막 제멋대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 그래서 성세에서 나타나는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전형적인 공통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대로 신을 바꾸려는 것.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 의지, 내 욕망을 따라서 신을 재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의 의지를 내가 따라갈 것인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그런 갈림길에 서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구약이라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성서의 매력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시기의 신이란 당연히 무서운 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란 결국 자기 욕망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그게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탈출기의 시기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가나안 땅 이집트 제국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 때는 그 로마라는 제국이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집트는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왕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상태로 있는, 가나안이라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들은 여러 수십 가지의 도시국가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도시국가들의 왕들은 자기 도시 왕국을 지키면서 또 다른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뭐 삶의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과 전쟁의 변방의 제국과 작은 중소 국가들의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러한 기득권 체제에 불만을 품은 집단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하비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집단들은 자기 땅도 없고 뭐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존의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그런 체제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충분히 사회정치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나안 체제, 뭐 도시국가의 왕들과 이집트 체제, 제국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서 그 지혜라는 게 한 곳에 머무르게 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관점이 커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집단과 레위인 지도자들, 그 히브리 집단 안에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 지도자,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 히브리 집단을 이끌면서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이집트 탈출과 나중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정복 안에서 중요한 게 되는 도시국가들을 막 정복하면서 왕들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왕들을 막 몇 명을 죽였다라고 여호수아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되고요. 어쨌든 기존의 기득권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깨달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완성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다시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